요한복음 12번 메시지 부도덕한 사람의 필요 생명의 만족 두 번째 생수를 얻는 방법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생수를 얻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생수가 좋긴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길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떤 놀랍고 뛰어난 것이 하늘에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생수뿐 아니라 그것을 취할 방법도 발견합니다. 주 예수님은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탁월한 전파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마리아 여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셨을 뿐입니다. 그 짧은 대화로 인해 그 여인은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복음 전파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본 장은 복음 전파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죄인이 생수를 달라고 함.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끌렸고 주님께 생수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훌륭한 전파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또 내가 주는 생수를 안다면 정녕코 너는 그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 여인은 그것을 즉시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리석게 대화할 때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들을 쫓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우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끌렸으며 생수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구주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심. 회개하고 그녀의 죄, 남편들을 자백하라 하심. 여인이 주님께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그분은 꾸짖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그녀의 죄들을 철저히 자백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원한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니 나는 내게 내 남편을 청한다. 우리 서로 교환하기로 하자. 너는 생수의 대가로 내 남편을 가져오라.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그녀가 죄들을 회개하도록 그녀의 부도덕한 과거 이야기로 그녀의 양심을 만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또한 거짓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것은 진실된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기만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온유하셨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은 그분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닌가?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 사신 적이 없지 않은가? 어떻게 그분이 내 배경을 아셨을까?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일러주었을까? 이것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헛되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꾸짖는 방식이 아닌 그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의 양심을 만지십시오. 주님의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씀에 의해서 그 여인의 양심이 만져진 바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방법은 사람들의 양심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그녀로 하여금 다섯 남편을 갖고 또 남편 아닌 자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은 많은 그릇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발견한 삶의 종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만족시켜줄 육체적인 일들을 구했으나 불만족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여섯 남자는 결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대표합니다. 육체적인 일들 외에도 그녀는 종교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처럼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그녀 역시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우 연약했는데도 종교에 관해 말했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결코 종교만으로는 도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야곱의 우물이 전통적인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전통에서 공허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 부류의 것들, 곧 물질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을 가진 셈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는 우리가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인생에는 물질, 곧 육체적이고 종교적이며 전통적인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전통적인 것들 중에 어느 것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목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들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혼인시켰다고 말해줍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남편이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섯 남편과 그 외에 다른 한 남자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행실이 나쁘고 부도덕한 이유는 그녀가 목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남편들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불만족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두 번째 남편에게서 만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둘째 남편도 역시 그녀의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셋째 남편과 결혼했으나 그 남편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넷째, 다섯째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유일한 필요는 바로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많은 남편들 안에서 땅에 속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셨을지라도 여전히 그녀는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수를 갖고 계십니다. 그녀의 남편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죄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누구라도 어느 것이라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죄악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들은 그녀의 죄악된 온 생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본대로 주님은 매우 지혜롭게 그녀의 죄악된 역사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녀의 죄악됨을 죄인으로서 정죄하거나 율법적으로 그녀를 회개하게 하거나 죄들을 자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함으로써 단순히 그녀의 양심을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녀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녀의 남편들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그녀의 양심을 만졌기 때문에 즉시 그녀는 경배의 문제로 화제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함에 있어서 매우 영리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같이 부도덕한 여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 토의하면서도 여전히 부도덕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서 화제를 남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화제의 전환은 사마리아 여인의 교활함이었습니다. 경배의 문제에 대한 그 여자의 질문은 8장 3절부터 7절까지와 9장 2절과 3절에 있는 질문들처럼 예나 아니오의 문제로서 지식의 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영으로 돌이키게 하셨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의 문제에서 경배의 문제로 화제를 전환시켰을 때 주 예수님은 생수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계시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함. 경배의 문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 안에서 경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영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그녀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에 관해 그녀를 일깨워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예표론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처소를 세우시려고 택한 장소이어야 하며 두 번째,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택하신 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인 사람의 영을 예표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번역된 흠정역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재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리는 모든 재물들의 성취요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과 실제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라고 그녀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그녀가 특정한 장소 대신 그녀의 영 안에서 재물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 하나님을 접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모든 그림자들과 예표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또한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의 문제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특정한 곳에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유일한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그 예표는 이루어졌습니다. 예표적으로 말해서 경배의 장소는 더 이상 어떤 장소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곳인 사람의 영임에 분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대의 그분의 백성들이 한 곳에서만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정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께서 택하신 곳 외의 장소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누가 다른 곳에서 그분을 경배했다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의 하나는 손상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과 이해와 가르침과 교리와 관념 안에서 서로서로 다릅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가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단 한 쌍도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서로 다른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념을, 나는 나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방법이 있고 내게는 내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견해가, 나에게는 내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관념들과 방법들과 견해들에 따라서 늘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리에 관해서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기를 배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을 향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인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즉 그분을 접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적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수로 마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즉시 당신은 마시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이 곧 참된 경배자들이 그들의 영 안에서뿐 아니라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표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고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정해진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임의로 택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고 또 재물 없이는 그분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러 올 때 여러 형태의 재물들,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번제, 요제, 거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재물들은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속건 재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참 속제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번제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재물들 대신에 모든 재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유일한 장소인 우리 영 안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때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영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문제를 적용할 것인가? 가령 몇 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였지만 자신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의 생각을 사용한다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지만 곧 의견 대립으로 인해 분열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못마땅히 여기고 나누어집니다. 이런 형제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순히 영을 사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름으로써 그들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요점,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함을 적용하겠는가? 전통적인 방법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종교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실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분은 한 형제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상 간증을 하라는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산 체험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제물들 가운데 하나로 드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간증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제물은 간증을 한 그 형제와 다른 모든 경배자들에게 음식이 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드림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경배자들에게는 양식으로 줌으로써 영 안에서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합당한 경배인지에 관해 깊은 인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경배란 끊임없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생수이시고 그 생수를 마시는 우리의 기관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신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로 마시게 됩니다. 그녀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이제 우리는 생수를 얻는 방법 중 마지막 방면에 왔는데 그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경배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다른 화제로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녀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어떠한 변명인가? 그때의 주님은 그녀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그녀를 인도하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였는데 이는 그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그녀가 믿었음을 압니다. 비록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피하려고 가진 방도를 다 사용해 보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지혜로 그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지 말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 확신을 얻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처럼 부도덕한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종교적 전통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 등을 주의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만지심으로 그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지식의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생명나무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에 있어서 참 만족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 자신에 관한 세 방면, 그분은 선물, 곧 은사이시며 주시는 분이시며 그 선물을 얻는 길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하여 최소한 세 가지 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10절에서 그분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자신임을 가리킵니다. 또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님 자신이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봄으로써 그 여인이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 자신을 접촉하거나 마시는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놀라운 수확을 수반한 상간증. 죄인이 믿고 만족되었고 사로잡혔으며 간증함. 주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들은 후에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산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이 간증은 큰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 1초 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처럼 급속하게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시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한 죄인이 생각하고 믿고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관념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좌절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힘차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로 돌아섰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그런 식으로 돌아선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교육의 방법에 있지 않고 그 영, 곧 생명의 방법에 있습니다. 교육은 시간을 요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새 창조로 만드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죄인과 대화할 적마다 우리는 이같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말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무언가가 그에게 발생할 것이고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부도덕하고 비천하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지만 단 1초도 못 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온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과 믿음으로써 그녀가 생수를 영접하여 만족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 영께서 자기 안으로 오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림은 또한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접촉한 후 모든 것을 포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우물과 물동이를 둘 다 놓고 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에 관해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한번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만족으로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어떠한 간증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깨닫고 영접할 때라야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1937년 몇 번의 밤 집회를 위해 중국의 수도에 갔었을 때 발생한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집회 후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젊은 아내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나는 당신의 말씀 전파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영화관에 가거나 오페라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나쁜 습관들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곧 영화와 오페라입니다.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녀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중국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주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절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영화관에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당신의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손에 쥐기를 좋아한다 합시다. 그 아이의 손에서 칼을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만약 그 아이 주변에 한움큼의 사탕을 뿌려놓는다면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답변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즉시로 그녀는 분명해졌고 바로 그 저녁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외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 목말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잊혀질 것입니다. 우물과 물동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중요했었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 그녀는 소중히 간직했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만족시키는 생명이심을 간증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물질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인가? 우리는 다른 어느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러 가고자 한다면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될 때라야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접촉하는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구주께서 죄인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되심.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에서 우리는 목마른 한 죄인과 목마르고 배고픈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지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우물에 이르는 먼 거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예수님과 그 여인은 서로를 매우 동정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마르고 지쳤으며 주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프셨으므로 양식을 사러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만족했다니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구주로 인해 만족했고 구주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인해 만족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여인이 우물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에 관해 말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매우 만족했으므로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보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만족하셨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음식을 갖고 돌아와서 잡수시라고 청하던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먹을 양식을 그분께 갖다 드렸는가 하여 제자들이 서로 물어보았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의 양식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만족시키는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구주에게 만족이 됩니다. 당신의 배고픔은 주님이 배고프시다는 의미이고 당신의 목마름은 주님이 목마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족될 때 주님도 역시 만족하십니다. 땅 위에 목마른 죄인들이 있는 한 주님은 하늘에서 목마르십니다. 죄인들이 만족될 때 구주께서도 만족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발견해서 그를 만족시키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만족이었습니다. 놀라운 수확이 거둬짐. 35절에서 주님은 저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밭이 이미 희어졌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가서 추수해야만 합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고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밭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을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36절에서 주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14절에서 쓰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 장에서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하나의 샘 혹은 분천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물 혹은 샘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도록 나가서 수확을 거둬들이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을 때입니다. 바꿔 말해서 당신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후에 반드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자신을 위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며 그런 후에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받아들일 그리스도가 계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로 거둬들일 수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확히 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내적 샘물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로 모으기 위해 추수밭으로 갔습니다. 36절과 37절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가? 침례자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주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그때 이전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씨가 구약에 의해 뿌려졌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가운데 처음 다섯 권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매우 분명하거나 철저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과 및 메시아에 관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획득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씨였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사했던 주님의 힘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녀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교도와 같았다면 그녀에게 행해진 역사가 그처럼 힘있고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녀가 무언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것도 말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아느냐? 주님은 물 한 모금을 청하셨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함으로 그녀가 그분을 꾸짖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고 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기능과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도처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진실로 수확물이 추수하기에 알맞게 익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들에 의해서 과거 주님의 많은 종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만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영 안에서 준비되었지만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해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뿌려진 것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갖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39절은 증거한 여자의 말로 인하여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산 간증을 통하여 더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을 접촉했을 때 그들은 모두 믿고 그분을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산 간증을 통한 놀라운 수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처음 두 사례는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혹은 중생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음을 보여주며 둘째 사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면들은 우리의 체험에 의해 확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재출생하였으며 혹은 거듭났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생수로 만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은 우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다른 방면들을 지적하는 표적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비유적인 말로 읽어야 하며 이 표적들의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생명되시고 만족되시는 분인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이고 살아있는 원칙들을 발견할 것입니다.